意外ならぬな、みんなじゃ、生がならぬな、せいじゅんげぬんしばんせい。
ね、2009년10월21일행동하는라디오언론재개발듣고계십니다매년10월21일은경찰의날이라고합니다그날1945년인가요경찰이미군으로부터뭐치안권을넘겨받은날이라그래서그때부터이제경찰이직접경찰의날이라고매년뭐올해가64주년인가요경찰들이그뻘짓을항상하더라고요네그래서그용산그참사지역에서저희들이살면서참무슨그경찰폭력을되게많이당했습니다그래서오늘은경찰의날을맞이해서경찰폭력을특집으로조명해보는시간을한번마련을해봤습니다 네, 제옆에그둥그리님나와계신데요
예반갑습니다둥그리라고합니다
네그동안경찰폭력에대해서참아주그재미있는동영상그리고아주그폐부를깊숙이찌르는동영상많이만들어주셨어요아무래도경찰폭력에대한남다른이런경험들이많이있으실것같은데요
예뭐이렇게경찰들과이렇게자주마주하고그러다보니까그리고그마주대하는상황에서또민감하게이렇게이반응을하다보면은경찰들이또실수하는부분이많고그러죠그것을그냥이렇게지나쳐보내지않고잘고민고민하고그러다보면은거기서사건이또많이재구성이되더라고요
경찰들같은경우에이제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라서어떤정당한공권력행사를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소위말하는실수이런것들이나오는것같아요
예예그렇죠뭐기본적으로는가장뭐기본적인어떤내용인데그경찰관직무집행법에보면은이어떤임무를수행할때기본적으로자기의소속과성명을밝히도록돼있는데
네네
여기용산에서이렇게근무하는경찰들보면은뭐이한경찰의별명이뺀질이라고붙은경찰이있는데
네경비과형사입니다
예예 근데8개월동안자기이름을안알려줘요소속과이름을안알려주기때문에이시민들이어쩔수없이그별명으로그사람을 지칭하는건데
네
그렇게자기소속과성명도밝히지도않고오히려당신소속과신분이어디냐책임을갖고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소속과신분을밝힐필요가있기때문에소속과성명을밝힐필요가있기때문에그것을밝히라고했을때오히려당신은누군데당신이름은뭐야당신먼저밝혀하는어처구니없는일을계속지금여기있는시민들이또당하고있죠
경찰이하는반응중에그황당한것들이아주많이있지만그중에하나가뭐예를들면이제우리가그경찰들이공무집행을정당하게하고있느냐아니냐를감시하고확인하는그런어떤시민의그임무를수행하기위해서저희가촬영을할때
예예
경찰이그통상적으로하는소리가너희가찍으니까우리도찍는다
예예
마치우리랑똑같은입장에서있는것인양이야기를하더라고요
예예
근데이제경찰같은경우에는지네들이공무원이고
예예예
그런그경찰관직무집행법에행동을할수있는범위가제한이되어있기때문에그것에따라야함에도불구하고마치시민이하니까우리도똑같이한다라는말도안되는얘기를하는경우가많이있어요
예예거기저기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이있거든요
네네
거기88조에볼것같으면은이경찰관서의장은집회시위관련자의인권침해예방과사후구제를위하여증거수집을활동을할수가있으며집회시위참가자에의한증거수집활동도보장하여야한다하고이렇게명시가돼있거든요
네
다시말하자면일반시민도이경찰관직무규칙에나와있는것처럼일반시민도이집회장에서경찰을찍을수있다는겁니다
네
이게법으로도이렇게보장이돼있는데이것을찍으려고할때경찰들은네가뭔데찍어단순히말로이렇게그치는게아니라
네
이용역들과같이용역들이하는것과똑같이카메라를이렇게손으로치고
네
이부서뜨리는그런어떤만행까지도몇번을저질렀는데저도직접당하면서이찍힌사진쉽게말해서이경찰이손이점점커지면서이카메라가갑자기이렇게뒤틀리는어떤장면으로찍히죠
네
그런장면을몇번이나이렇게당하고이거에대해서항의하고그런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아마그잘은모르겠지만종로경찰서나남대문경찰서그리고용산경찰서에가보면이둥그리사진으로거의도배가되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예그래서또많이이렇게안끌려가기위해서쉽게이렇게안끌려가기위해서많이이렇게고민을해야하는데
저희가 나름 이제 그런 그 법적인 지식도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은 경찰이 무조건 이런 그 부당한 공무 집행을 할 때 정당하게 항의를 할 수 있지가 않으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둥그리님이 되게 이런 법령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예.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참 해박한 이런 법적 지식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경찰들한테 여기 초반부터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많이 당하고, 뭐, 일반 시민도 많이 당하고, 고통받고, 그러는 상황이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건이 딱 끝나면은,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발 닦고,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녁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루 동안 겪었던 일, 당했던 억울한 점, 그걸 차분히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뭐, 경찰들이 했던 얘기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또 주장했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주장 같은 거를 인터넷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검색을 하다 보면은 내가 경찰들로부터 어떤 식의 인권 유린을 당했고 권리 침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거해서 뭐 이 일을 매일 당할 때마다 저녁에 이렇게 복습하고 또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예습하고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가서 이 상황에 이렇게 임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경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복습과 이런 그 평소에 일어났던 일을 저희가 잊지 말고 꾸준히 한다면은 네. 경찰의 이런 아주 불법적인 책동에 대해서 저희가 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산경찰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용산 4구역에 항상 상주를 하면서 되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주 멍청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예.
네. 뭐 기억나는 이런 뭐 일이라든가 그런 예, 예. 거 있으면은 네. 알려지지 않은 뭐,
예, 예.
것들도
기억,
많이 있고,
네.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막 다 이제 정리를 해놓는데 이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볼 것 같아도
네.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걸어놓는 현수막 같은 거 현수막도 막 와서 막 경찰들이 다 띄웠고 심지어 그 손바닥만한 스티커까지 이렇게 와서 다 강제로 잡아뜯고 그러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 직원이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경찰들이 그렇게 즉시 강제를 하면서 강제 활동을 하면서 이 내놓는 명분이 뭐냐면은 뭐 경범죄 처벌법 위반
네.
등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 대인 대물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벌금형의 어떤 벌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거에 대해서 벌금 스티커는 띌 수가 있겠죠.
딱지를 떼라고 하세요.
예, 예, 예. 네. 근데 그거를 강제로 이렇게 시민들 팔다리를 이렇게 꺾고 뒤집어 꺾고 하면서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막을 권한이 없거든요.
제가 찍으려고 그랬더니 그 저를 밀쳐가지고 장안 약국 예. 안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도 스티커 띄운 날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네.
경찰이 아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지식도 없이 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 한 달 전에 했었나요? 이 유가족분이 옆에 있는데 이 남일당 앞에 그 길 같은 경우는 또 민감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경찰서
경찰이 사람을 죽인 지역이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용산경찰서 서장도 합의를 해서 그 앞으로는 지나가지 마라 하고 서로 간에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그렇죠. 불필요한 예. 어떤 그런 갈등을
그렇죠.
굳이 우리가 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합의를 해서 못 지나가게 했는데 경찰에 한 명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와중에 이 유영숙 여사가 보고 당신 왜 이렇게 지나가냐 돌아가라 하는 와중에 경찰에 유가족을 쳤어요.
네.
쳐가지고 입술이 터지고 그 상황에서 경찰에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영숙 여사가 계속 쫓아갔는데 이 쫓아가는 거를 뿌리치면서 또 얼굴을 쳐서 이 횡단보도 길바닥 중간에 그냥 널브러뜨리게 기절시키게 이렇게 만들어낸 상황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경찰이 유가족을 폭행한 사태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오히려 그 경찰이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 하면서
아, 병원 회장도 예, 유분수네요.
병원에 이렇게 드러눕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경찰이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항의에 대해서 그 체력이 이렇게 남아돌지 않아서 그렇게 자기가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면은 그거 자체가 그런 경찰이 공무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들은 그렇게 서로 간에 폭행했다, 폭행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사건을 대충 흐지부지 털기 위해서 계속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또 특히나 6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장봉래 할머니, 83세 먹은 할머니께서 경찰이 또 강제적으로 풀랭 떼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눈을 맞으셔가지고 수정체가 이렇게 파괴되셔가지고 몇 개월 동안 지금 수술을 하시다가 간신히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그에 대해서 경찰들은 단 한마디도 뭐 잘했다 잘못했다 단 한마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언제 때렸느냐 이런 식으로
괴무시라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경찰이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그 자기네들이 수행해야 할 어떤 직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해도 없고 자기네들이 떠받들어야 할 시민에 대해서 완전히 적군 취급을 하면서 예, 행하는 어떤 정말로 나쁜 어떤 무력적인 못된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시민이 세금을 주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로 월급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경찰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세금을 낸다.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 나한테 니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줘봐. 그러면은 내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할게. 너희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활동을 하잖아. 누가 너희 세금 안 낸데 너희들은 받는 입장이잖아. 우리가 주는 입장이라고. 네, 그렇죠. 시민이 너희들의 주인이야. 법을 좀 지켜.
전혀 네. 예, 경찰은 전혀 그런 걸 판단을 못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용산에 살고 있다 보면 참
흥분이 됩니다.
네, 성질이 좀 더러워져요. 예. 이게 다 경찰 책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용역 책임이고요. 예. 네, 어쨌든 좀 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래서 예, 예, 예.
네, 64주년 경찰의 날이라 그래서 또 애들이 이렇게 그 뻘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네.
예,
지네들이 지금까지 이 철거민들, 이 지역 유가족들에게 했던 잘못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이런 그, 예. 핑계거리만 찾더라고요.
예. 예.
불법 그러니까, 사찰을 한다거나.
예, 예, 맞습니다.
네, 온갖 불법을 예. 저질렀죠.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담당이 용산경찰서 정보과 이 형사한테 이에 대해서 이제 따져 묻고 그러니 아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아 뭐 불법 사찰은 뭐 불법 사찰이냐 하면서 항상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갈 어떤 그 논리를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개발해 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때 이제 경찰한테 그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가서 항의하러 따지러 딱 가서 얘기를 하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부쑥부쑥 던져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할 말을 잃고 그냥 잠깐 멍하고 있는데 이때 또 가버리거든요.
네.
이런 어떤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항시 이렇게 깨인 정신으로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네. 무장하기 위해서 항상 경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논리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시민들한테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런 일을 진짜 별로 겪고 싶지도 않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경찰하고 별로 엮이고 싶지가 않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 용산 참사 현장에서 아무래도 그 지내다 보면은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 그 경찰이 얼마나 똑똑히 공무 집행을 예. 하고 있는지 항상 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이런 뭐 경찰 폭력 이런 경험 같은 것들 없으신지요?
아, 뭐 경찰 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네.
뭐 가장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는 경찰이 너무나 무책임하다.
네.
책임이 없다. 아마 거기에서 모든 어떤 경찰의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들이 지금 여기 용산 참사 현장에서 빚어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인간적인 도의적인 책임감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자체가 이 사람들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 용산 현장에서 경찰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실랭이가 벌어졌을 때 유가족분들이 울컥하는 마음에 본인들의 어떤 희생된 그 남편들
가족이 예, 죽었습니다.
가족들 예, 네.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때 장례도 10개월째 며칠
그렇죠.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경찰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죽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 개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경찰 제복을 입은 너희들 집단, 경찰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경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같이 경찰들이 하는 답변이 그거거든요. 내가 죽였냐?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경찰들 자체가 자기가 수행해야 할 어떤 이 공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직위, 직책에 대한 어떤 개념이 네네.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기가 수행해야 할 어떤 공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자체도 역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 여기서 그런 부조리가 빚어지는 것 같고 쓸데없는 어떤 분란이 계속 경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저희가 예를 들면 용산 참사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뭐 당시 진압을 총 책임졌던 서울경찰청 뭐 김수정 차장에게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예.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엉뚱한 얘기만
찾아갈
하겠다.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경찰들에게 항의를 하는 건데 우리는 뭐 아니다 그러면서 발뺌을 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최소한 경찰들이 좀 양심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어떤 경찰들은 유가족에게 욕을 하는 경찰도 있어요.
아이고, 그 경찰들이 네. 그런 경찰이 한누 경찰입니까? 안 볼 때는 예. 네. 안 볼 때는 정말 저도 이렇게 많이 당했지만은 경찰들 이렇게 체증 카메라 또 있을 때는 얘네들도 잘 안고 그러는데
네.
안 볼 때는 막 멱살 잡고 막 잡아 흔들고 뭐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유영숙 여사 같은 경우 8월 초였나요? 8월 1일인가 됐을 텐데 그 여기 우리가 세워뒀던 이 피켓을 경찰들이 네. 함부로 이렇게 강탈해 간 거죠.
네.
시민의 어떤 기물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구청 직원이 해야 하는 건데 이제 경찰들이 자기들 기분 나쁜 어떤 문구가 써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강탈해 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유영숙 여사 등이 항의를 가니까 거기 있는 이제 경찰 중에 하나가 시읏XX 하면서 이제 욕설을
정말
했는데.
저희들은 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근데 문제는 그 경찰이 그 전에도 또 상습적으로 이제 그런 욕설을 했던 경찰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영숙 여사와 길거리에서 유영숙 여사와 같이 있을 때, 둘이만 이렇게 있을 때 지나가면서 그런 욕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숙 여사도 처음 당했으면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을 텐데, 몇 번째 당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날, 그 현장 지휘소, 용산경찰서 현장 지휘소에서 강력하게 이제 따지고 항의해서 거기서 이제 사과를 받아냈는데 그 사과를 받아낸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앞에 쪽에 그 경찰들 근무 올바로 하는 법 해가지고 붙여놓은 이 현수막을 안 붙이기로, 안 띄기로 한 것이 그 사과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또 바로 뛰어갔어요, 또 경찰들이.
네.
너무나 아예 앞뒤 없는 경찰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그 경찰은 또 백주 대낮을 또 욕설했던 경찰은 백주 대낮에 또 활보하고 다니면서 또 뭐 비실비실거리고 실룩실룩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주 기분이 나쁜데요.
예.
뭐 스티커 띄어가고 플랑 뺏어가고 이러면서 즉시 강제다. 그런데 사실은 무슨 이게 아주 뭐 임박한 뭐 예. 중대 범죄가 저질러질 상황이냐.
예.
그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죠. 예. 만약에 그게 범죄라면은 이 방송을 듣는 경찰, 너희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붙어 있는 현수막이니 스티커니 죄다 뛰어와.
예.
여기로 뛰어와서,
예.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허락을 해줄게.
예, 맞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하고, 이 용산 4구역, 여기 사람이 죽어나간, 이 현장에서 그렇게 막 스티커 뛰어가고, 현수막 탈취해가고, 그런 거 하면서 찔리니까 무슨, 예. 말도 안 되는 법 근거를 들면서 한 참, 광고물들이나 불법 광고물들이나 가서 좀 탈취해 오지 그러니
맞습니다. 거의 직무집행법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즉시 강제 이 대인 대물 강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 어떤 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
또한 어떤 대간첩 지역 그리고 또 뭐 소방법에 의해서 뭐 소방차가 지나가야 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 대인 대물 강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스티커 하나 붙인다고 네. 사람이 거기서 죽는 무슨 부적이냐 이런 그러니까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경찰들은 쉽게 말해서 뭐 폭도나
네.
폭동을 저지른 폭도로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강제할 빌미를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아, 영광인가요?
참 하여튼 답답합니다. 이거 네. 그런 법을 적용을 하면은 그렇게 적용당한 만큼 시민들도 스스로를 폭도로 경찰이 낙인을 찍은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분개를 하고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길 텐데 이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붕괴하면은 이 유명한 또 이쪽에 있는 이 관련이 정복과 개장은 왜 화를 내시냐고 항상이 화나서 막,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민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을 강제하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와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진정하시라고 네,
폭력을 행사해놓고 네. 경찰이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 보면 진짜 그 얼굴을 짓이겨버리고 싶어요 네,
뭐 오죽했으면 신부님이 진저리를 치면서 막 그냥 가라고 니네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이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용산 4구역에서 진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경찰 폭력은 진짜 도를 넘어선 지 오래고요. 어떤 상식에 의한 법 집행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상식이 없죠, 여기는.
네. 좀 최소한의 어떤 인간이 되어서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경찰. 너무나 저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아, 뭐 제가 저는 뭐 여기 돔님 같이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지만 뭐 6월 중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해봤지만은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경찰이 그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그냥 차라리 여기서 그냥 아무 일 않고 차라리 뭐 치안 사태 벌어지고 뭐 도둑 강도가 들고 그러더라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정말로 이 지역 용산 사고 민중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경찰이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충성에 있는 것 같아요. 야. 윗대가리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예, 법에도 예, 없는 어떤 예, 예. 행동을 저질러서 예. 아 그래 칭찬이라도 하나도 받고 예. 싶은 그런 마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여기 뭐 보면은 이 국민 시민들 이렇게 잡아가고 체포하고 그러는 거를 마일리지 쌓는다는 어떤 표현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이명박 정부에서 이 촛불 시민들 뭐 광우병 사태 있을 때부터 예, 촛불 집회 시작했을 때부터 시민들 이렇게 많이 잡아가두고 예, 무리한 진압하고 한 경찰들을 많이 승진하는 거를 예, 하위 하급 경찰들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빨리 승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한 짓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야비한 놈들이네요.
예,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끔가다 보면은 이 경찰들이 사태 있고 그랬을 때 분란 있고 그랬을 때 뒤에 이렇게 애처로운 눈빛을 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정말 15만 예. 명이라는데 그 중에 예. 이제 인간의 얼굴을 한 경찰들도 그렇죠. 몇 명 소수 있겠죠.
가끔 이렇게 사태가 이 빚어졌을 때 그런 경찰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참 그나마 아무것도 안고 있는 경찰이 그나마 정말로 경찰답게 보이고 인간적인 어떤 경찰의 어떤 모습을 최소한이라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에 참 한편으로 좀 씁쓸한 기분이 들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네.
좋다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진짜 그 어떤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 폭력적인 경찰에 의해서 이 정권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용산 4구역에서 또 뭐 쌍용 자동차에서 아주 그 2009년에만 들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경찰 폭력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 네. 참 많이 답답하죠. 근데 네. 가장 뭐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이 경찰들이 저지른 어떤 폭력과 이 시민의 어떤 시민이 그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다가 빚어내는 어떤 뭐 무력적인 어떤 사태에 대한 어떤 비견이 가장 확실시 되면서 또 한편의 어떤 분을 금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뭐 작년에 이렇게 TV 통해서도 동영상 통해서도 이렇게 봤지만은 이 정경 하나가 이 여대생을 누워 있는 여대생을 이렇게 발로 쳐가지고 막
네.
이렇게 또 이 한동안 이 전치 몇 주 나와서 저기 사중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상을 입혔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찰은 이 9월 그 영창 9일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경찰의 방패에 앞 발길질을 했던 어떤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이 검찰에서 이 구형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인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이게 경찰이 저지른 어떤 폭력에 대해서 면죄부가 주어지고 이에 대해서 시민의 어떤 저항 행위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어떻게 탄압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 경찰에 대한 어떤 불신을 끝없이 조장을 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분노를 자극하게 하는 건데 좀 이게 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사력 있게 판단을 해가지고 좀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 위에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제대로 그걸 고민하고 싶은 어떤 필요를 못 느끼시는지
글쎄요. 안타깝습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 경찰 폭력을 조장합니다. 네.
그렇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무전 기록이 공개가 됐는데 서울 경찰청장이 시민들한테 폭도 뭐 잔당 쟤네들 다 잔당을 소탕해라. 다 검거해라. 오늘 검거율이 낮다. 몇백 명 더 잡아들여라. 이렇게 직접 서울 경찰청장이 무전 기록 특공 대장들한테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시민들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를 마일리지 쌓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떠받들어야 할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폭도나 어떤 이 시위하는 것 자체의 어떤 집회,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폭도나 뭐 어떤, 그 사회 전복세력 이런 것쯤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무리한 어떤 일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중앙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부추기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이 어떤 바뀔 리가 없을 것으로 한동안은 생각이 됩니다.
네, 정신을 좀 차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네.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진짜 저희가 너무 무리한 거를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어떤 인간적인 양심을 갖고
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조금만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네 메시지를 경찰들한테 전합니다.
예.
네, 둥그리님이 만든 그 재미있는 경찰 관련, 경찰 폭력 관련 영상들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아, 뭐 저 용산 참사 게시판 의견 게시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예, 둥그리 해가지고 딱 쳐보시면은 이제 거기 주로 이제 그런 동영상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용산 범대위 홈페이지 mbio.jimbo.net에 보면 의견 게시판이 있는데요.
예.
네, 거기에 둥그리님이 영상들을 계속 올리시니까 거기에 가시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들 다 아주 생생한 동영상으로 올라와
예.
있습니다.
예.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한 말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게 이 뭐 경찰들이 계속 지금 용산 참사 뭐 전부터 그랬지만은. 시민들을 적으로 여기고 폭도 세력들로 여기면서 계속 그렇게 무력을 가하고 시민들을 이렇게 옥죄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냥 참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참으면 안 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받은 만큼 되돌려줄 어떤 필요를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가령 우리가 오늘 경찰한테 어떤 경찰에게 권리가 이렇게 침해당하고 자유가 이렇게 억압이 당했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그렇게 당한 만큼의 뺏긴 만큼의 자유와 권리는 다시 자기 몫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고 자기 몫이 빼앗긴 상태로 그냥 놔두면은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의 이 어떤 권리 자유의 침해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혹은 오늘 낮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경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부분을 되갚아줄 수 있는 고민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경찰들이 지켜주는 경찰 국가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우리의 자유가 경찰에 의해서 혹은 또 다른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했을 때 이것을 가만 놔둔다면 우리들의 자유는, 우리들의 권리는 더 많이 야금야금 뺏겨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침해가 있을 때마다 절대로 이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그 뺏긴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바로 어떤 그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행동하는 그런 양심이 아닐까.
예.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긴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 재개발 경찰의 날 특집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낮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경찰 폭력 관련된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경찰의 날입니다. 저는 경찰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지만 가장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저는 경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게 우리나라 경찰입니다. 현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우리 경찰은 마치 찰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듯이 정권이 어떻게 만든지에 따라서 경찰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민주주의 정권이면 민주경찰이 되고 독재정권이면 독재경찰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누구보다도 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그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는데 가장 그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저 경찰들이 위에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경찰이 이제는 자신의 정말 인권을 주장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언제까지 현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독재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그 행위의 앞잡이로 일을 해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은 날을 맞이해서 경찰들 다시 한번 경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이 현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이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고 했다면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정권에 저항을 하고 정말 이 정권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주는 것이 경찰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은 이런 그 경찰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권의 앞잡이로서 그다음에 정권의 지팡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경찰을 맞이해서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경찰들이 다시 한번 경찰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리고 경찰들이 제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경찰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들은 오늘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권경찰로 민중의 지팡이로 다시 부활하는 경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이신 이강실 대표님을 비롯해서 용산본대위의 김타현 상황실장님 그리고 인권단체 연석회의 여러 회원님들과 여러 인권단체들 오셨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이소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노동당 당원님들 그리고 참여연대의 안진걸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계승연대의 우리 명순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다 함께 회원님들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순서로는 우리 인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신 오창익 활동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는 이름을 바꿔서 그냥 인권연대라고만 부릅니다. 오늘이 경찰들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요. 짚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에 창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기기 이전부터 경찰이 있었습니다. 미군정의 경찰이었습니다. 질서를 잡기 위한 경찰이었습니다. 물론 그 질서는 민중이 편하게 살기 위한 질서는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배의 질서였죠. 그래서 64년 동안 한국 경찰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되고 또 민중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처절한 역사가 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경찰이 존재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 경찰이 보여주는 우리가 느끼고 확인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의 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경찰은 질서와 봉사를 모토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연 경찰에게 어떤 봉사를 받았는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가 묻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여성들이, 어르신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의 피해가 되고 희생될 때 우리 딸이 집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연락이 되지 않아요. 라고 호소하는 시민들의 아우성 호소에 경찰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하고 무능하게 대응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를테면 이런 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 정책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적과 싸우듯이 잔당을 소탄한다는 표현을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이 했다고 하는데요. 무지막지한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경찰이 필요할 때 경찰은 무능했고 경찰의 간섭이 없어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상상해야 될 때 경찰은 불필요한 간섭 그리고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남발해왔어요. 그래서 경찰 활동이 결국 경찰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의 수혜자이어야 할 시민들은 경찰로부터 변변한 서비스도 못 받고 아니 오히려 탄압받는 상황. 경찰 비용을 대는 납세자인 시민이 경찰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가야 되는 상황.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권한을 위임해준 주권자인 시민이 경찰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생일날 오히려 거꾸로 경찰을 규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 지휘부나 개개의 경찰관들이 마음을 고쳐잡아먹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찰,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경찰 인사를 인사에 관여할 수 있고 경찰을 통제할 수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래서 시민들이 경찰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존재로 민중의 벗으로 느낄 수 있는 말뜻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는 개혁운동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수많은 민생 범죄와 5대 강력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5대 사건, 5대 범죄가 나날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검거율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이 이렇게 민생 치안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제갈을 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경찰로서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경찰 당국은 최근에 민생 치안에 돌려야 할 이런 일선 담당 경찰보다 경찰 자신들의 간부들의 밖으로 챙기기로 간부들의 숫자들만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파출소제를 없애고 하면서 실제로 현장 검거율이 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지난 용산 문제와 쌍용차 진압에서 살인적인 폭력 진압, 강남적인 진압 과정에서 6명의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이제 경찰들에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범죄위의 김태현 상원실장님을 모시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뭐 오늘이 경찰의 날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10개월이죠. 10개월 전에 용산에서 무고한 그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아니면 용산 참사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면 오늘 경찰의 날은 경찰의 날이 아니라 경찰 사망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용산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분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9개월, 10개월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경찰 사망의 날로 규정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1월 20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경찰이 특공대를 내세워서 앞세워서 무고한 철거민들을 살해한 이것은 뭐 경찰 사망의 날, 경찰 해체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후 10개월간 하루하루가 그랬습니다. 증상을 규명하고 살해당한 철거민들이 테러리스트로 규정당한 이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고 참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하는 그 곳곳에 경찰들은 제2, 제3의 살해를 자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하야 지난 9개월, 10개월은 그 하루하루가 경찰 사망의 날이었음을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1인 시위를 해도 경찰은 그 어떤 해명도 없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홍보물을 백주대낮에 탈취해가고 감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3부 1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색이 한국의 정당법에 의해서 의연하게 존재하는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3부 1부 해도 경찰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길을 가로막고 집회하고 하는 것이 오늘 경찰의 날을 맞이한 대한민국 경찰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찰의 날, 아니 경찰 사망의 날, 경찰 해체의 날이 돼야 되는 오늘 분명히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발은 지난 1월 20일 용산에서 철거민 학살에 앞잡이가 됐던 정권과 자본의 몽둥이 역할을 하면서 철거민들을 살해했던 김석희, 백동산 등 경찰 책임자들을 분명히 처벌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 일이 없이 대한민국 경찰이 정권과 자본의 신여여, 몽둥이여 이런 오명은 벗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요구합니다. 용산 학살 주범의 일원인 김석기, 백동산 등 경찰 책임자들을 즉각 구금해서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세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의 사유물 정치경찰로 전락한 경찰당국 규탄한다!
규탄한다!
용산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당국 규탄한다! 경찰은 시국 치안이 아니라 민생 치안에 신경 쓰라!
신경 쓰라!
정권과 자본의 몽둥이로 전락한 경찰당국 규탄한다!
규탄한다!
아, 예, 오늘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 YMCA 이하경 총장님이 기억나십니까? 지난 촛불 전국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다가 경찰들에게 짓밟혀서 팔이 부러지고 그렇게 경찰 폭력에 여러 가지 위해를 당했던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찰 당국의 가잉 진압과 폭력에 대해서 수많은 민형사상 고소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모두 다 기각을 당했습니다. 검찰 또한 경찰과 같이 그런 행태들을 정권의 빌붙은 형태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하경 총장님을 비롯한 7명의 회원들에 대해서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국가가 해야 한다, 경찰이 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야간 집회 불합치 판정 이후에 이러한 승소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모아서 계속적인 경찰들에 대한 법적인 고소고발과 법적인 대응들도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고발장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주상영 경찰청장이 5.1절, 5.6, 그리고 5월 2일 촛불 1주년 집회 과정에서 경찰 현장, 경찰들에게 우리 촛불에 참가했던 시민들을 잔당이라고 표현하고 소탕해야 한다고 하고 또 인도에 있는 시민들까지도 밀어붙여서 다 잡아들여라는 그런 인간 사냥을 방불케 하는 살인진압, 가잉진압을 부추기고 추동했다라는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집시법에 따라서 정당한 집회 해산 절차들을 전혀 밟지 않고 오로지 이제 경찰들이 건수 올리기식으로 그리고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코드 맞추기식으로 가인 진압을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경찰 당국은 그러한 가인 진압이나 폭력 진압은 일부 흥분한 정경들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무전 기록에 따르면 그것이 아니라 경찰 총 책임자 그날 당시에 가장 지도부가 그런 폭력 진압, 살인 진압을 부추겼다는 것, 그리고 집시법을 명백히 어겼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고발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켜서 앞으로 이제 경찰들의 위법행위, 불법행위에 앞장서는 경찰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촛불 이후에 가장 많은 고생을 경찰로부터 당했던 우리 네티즌들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촛불 네티즌들 중에 이용호 촛불 시민님을 큰 박수로 모셔서 또 오늘 경찰의 날에 맞이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 기회는 좀 없어갖고 좀 자고 왔습니다. 일단 뭐 경찰의 과거를 좀 역사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앞으로 경찰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 내용으로 얘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경찰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칭하고 국민의 안녕을 제일의 목표로 삼는 민생 치안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은 아직 민생 치안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두환 시절 떳떳지 못하게 설립된 그들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경찰을 통하여 국가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경찰이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보채고 울면은 어른들이 그치게 하는 말이 예, 뚜꾸쳐 순대가 잡아간다 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20년 전인 노태우 정권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심지어는 혓바닥까지 잘랐다는 조선인 고등계 형사였습니다. 해방 후 반민특위에서 그를 검거했으나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 경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사무실을 습격하고 국회에서는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결국 그 사람은 석방되었습니다. 그 사람 아들이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항쟁 사건 아시죠? 그 발단은 1947년 3.1절로 돌아갑니다. 3.1절날 제주 시민이 기념식을 하고 시위를 하다가 결국 기마경찰에 의해서 어린애 하나가 말굽에 깔립니다. 그러면은 그 경찰은 일단 내려서 수습을 한 게 아니고 경찰서로 도망을 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경찰서 도망가니까 시위대가 경찰서로 가겠죠. 그때 6명이 민간인이 경찰의 발표에 의해서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일경찰 반대, 미군정 반대,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를 원하는 제주 시민들이 남로당의 일부와 함께 제주도 전체 파업을 결행하였고 일부 친일경찰에 대한 처단을 하라는 그 소요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 그를 소요를 진압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지금 누구라면 다 아는 초대 경찰인 경무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승만의 지시에서 1947년 3월 중순 사태 진압을 위해 제주도에 파견되어 미 군정 비호 아래 경찰과 친일 세력인 서북 청년단을 동원하여 무차별 주민을 억압, 처벌하였고 그로 인해 여성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죠. 아마 그때 무장대장인 김달삼 등 몇백 명 희생으로 끝날 수도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체제 유지를 위해서 벌인 그 학살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주도민 전체 7분의 1인 3만 명의 선량한 주민은 이유도 모르는 채 어린이, 부녀자, 노인까지도 경찰과 군인에 의해 무자비하게 자행된 바로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국가원수는 처음으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에 많은 학살 사건이 있고 그것이 지금 참여정부 이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파헤치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 중단된 사태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과 경찰의 첫 전투는 외국과의 싸움이 아니고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용맹을 떨쳤습니다. 자,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떳떳지 못한 국가의 체제 위지를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많은 역사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전두환은 군대를 동원하여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피해 학살을 일으켰고 그 연장에서 이명박 정부는 금년 1월 22일 용산 학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미친소 수입 반대로 시작된 촛불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지나간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십시오.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경찰의 역사를 신입 경찰들한테 교육시키십시오. 신입사원은 선배사원의 뒤통수만 누가 배웁니다. 아무리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를 갖고 경찰에 투신을 했더라도 선배사원의 뒤통수를 보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자세가 보일 때 우리 국민은 경찰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요거 나중에 요 앞에 있는 한 자씩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좀 사진 찍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소 최고위원님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국치안이 아니라 민생치안으로 경찰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10월 21일은 제64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이날 우리 시민사회는 경찰당국의 쓰디쓴 비판과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경찰은 민생치안이 아니라 시국치안에만 골본하는 구시대의 정치경찰로 회귀하고 있다. 지난해 광우병 촛불 이후 경찰은 광장 봉쇄, 인터넷 감시, 촛불단체 정부 보조금 제외 등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데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공격적 기조로 전환된 집회 시위 대응은 과히 광란적 양상을 띠고 있다. 잔당 소탕이라는 표현마저 서슴치 않으며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과잉 진압을 지시한 주상영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기록과 독재 시절 연좌제를 떠올리게 하는 집회 참가자 친인척 공안 기록 관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용산 철거민과 쌍용 자동차에 대한 광란적인 살인 진압은 이들에게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파헤치려는 보수단체 의원들의 반인륜적 폭군은 처벌하지도 않고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탈세, 병력 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 중국 게재 등 수많은 명백한 병자 행위를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는 경찰이 그토록 부러짖는 법과 질서가 힘있고 가진 자들을 위한 기만적 구호의 발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경찰이 집중해야 될 문제는 민생치안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현실에 민생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범죄 발생수는 지난해 50만 3,302건으로 2007년 46만 9,650사건보다도 3만 6,448건 증가했다. 또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2005년 48만 7,847건을 발생하였으나 해마다 꾸준히 늘어서 2007년에는 52만 2,080사건, 올해 8월 현재까지만 해도 34만 3,921건 발생하였다. 그러나 금고율은 점차 낮아지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특히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찰의 기동력이 약화되고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의 현장 검거율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민생범죄를 경찰이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국치안에 치중하는 정치경찰로서의 행보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생치안 담당하는 실무 계급은 모자라고 관리자는 남아도는 직급체제 문제이다. 계급별로 보면 경장과 순경을 제외한 모든 계급이 현재 정원을 초과한 상황이지만 현재 경장은 정원 2만 9,682명의 29%가 모자라는 2만 1,004명이며 순경은 자그만치 정원의 69%가 부족한 9,30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먹지도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애꿎은 정경들에게 먹이고 있는 경찰 간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덧붙여 경찰의 인권 침해, 비리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국민인권 침해 권고는 2007년 56건에서 2008년 79건으로 증가하였고 경찰관 비위 건수는 2007년 580건이었던 것이 2008년 801건으로 증가했고 기소유예 대상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2007년 247명에서 2008년 274명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생치안은 내팽개치고 시국치안에만 골몰하고 있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냉소,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제64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적 우려와 심려를 대신하여 경찰 당국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안권을 부여한 주체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치안치국이 아니라 민생치안으로, 청와대의 사병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로 돌아서라. 2009년 10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1동.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도 외치고 이제 피켓도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피켓을 다 들어주십시오. 한 명에 한 개씩 예, 다 들고 힘차게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좀 줄을 좀 맞춰봅시다. 쭉, 쭉. 시국치안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시국치안 이까지 붙여주시고 아니라 좀 붙여주세요 글자를. 예. 그럼 힘차게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한 경찰 당국 규탄한다. 시국치안이 아니라 민생치안에 신경 써라!
정권과 자본의 몽둥이 경찰당국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민생 치안으로 정치계 경찰 개혁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집회 시위의 자유 적극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예,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스님들께 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